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공동체라는 주제로 저희 공동체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로 예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셔서 산상순으로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 깊게 새기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예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지만 이 마태가 들려주는 이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말로 치면 이 바알을 절대로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이해를 해주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존중하고 누구든지 품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바알을 내려서는 안 되는 그 기준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절대로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진리의 기준에 바알을 내리는 순간 이 교회는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아니라 변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지만 진리의 기준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소름 끼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쩌면 조금 하나님의 진리의 달콤한 이야기들이 로마서에 많이 나온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은 소름 끼치는 그런 진리의 기준을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지만 그러나 진리의 기준은 절대로 내리시지 않으신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이 로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 세례요한의 이런 외침과 고함을 들은 사람은 그 외침을 아마 아주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벌써 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을 생활규칙으로 만들어서 이미 생활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삶을 고치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아주 많은 부분에서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삶을 고치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필연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고치란 말인가? 무엇을 고치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피아노 연주자가 모차르트가 지은 이 피아노 연주곡을 한 번에 실수도 없이 악보에 있는 그 음을 박자대로 그대로 연주했다고 해서 그 연주를 영혼이 담긴 연주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연주가가 물론 음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박자에 맞게 음표 있는 그대로 쳐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연주를 영혼이 담긴 연주라고 말할 때는 그 곡을 실제 지은 모차르트의 그 곡을 향한 의도대로 그 모차르트가 정말 이 곡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쳐야 아마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영혼이 담긴 연주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삶을 고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따라하고 실천한다라고 해서 그 삶을 정말 영혼이 담긴 실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자 그대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자 안에 담아놓으신 그분의 하트, 그분의 정말 그 의도들을, 그 의도를 살려내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그 삶을 영혼이 담긴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고친다라는 것이 단순히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담아내는 실천으로 나아가야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영혼이 담긴 실천, 영혼이 담긴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보훈이 우리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5장에서 8장까지 주님은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5장에서 8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 이제 주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삶을 고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내용만큼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기준을 낮추어서도 안 되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진리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이 5장에서 8장은 정말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평생을 두고 붙잡아야 할 진리의 이 달콤함과 이 어떻게 보면 이 오싹함이 함께 녹아져 있는 이 핵심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앞에서 들려주었던 말씀처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5장에서 8장까지 들려줄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도 우리가 끝까지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에 깊이 녹아있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해서는 결단코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부터 아마 몇 주 동안 이 산상수훈을 다룰 텐데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평생을 향하신 어쩌면 영원을 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산상수훈을 나누는 이 몇 주의 시간 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의 꼿꼿함이 우리의 내면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팔복이라고 알려진 본문인데요. 아마 작년에 제가 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다루고 싶은 단어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나오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복이 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개역 그 개정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에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이 100여 년 전에 중국어로 된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원어에서 번역하는 것보다 조금은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 부족한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이 하도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복이 있나니 계속 나오니까 아 이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구나. 잘 살게 될 수 있구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무진장 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표현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원어에서 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가 좀 더 우리가 원어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하자면 이것은 복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도 행복하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 내가 생각해도 그런 마음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너희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들 참 행복하겠다라는 표현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행복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런 감정입니다. 기독교 소설가인 그 얀시라는 분,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것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해서 너무너무 좋겠다로 표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 가난한 마음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보시니까요. 그런 너희들을 보니까 그런 너희들을 너무너무 좋겠다. 이게 단순히 복이 있나니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겠다. 그것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이 라이프 스타일을 끝끝내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오늘 이 여덟 가지의 가치를 우리에게 무서운 얼굴을 하시면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가치들을 삶의 스타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정말 무서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삶의 가치들을 너희들이 힘들지만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은 이 땅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행복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내가 봐도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어쩌면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진리의 아사람과 함께 진리의 달콤함이 가장 녹아있는 이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여덟 가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무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에 담아갈 때 그에 상응하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산에서 가르치는 산상보훈입니다. 이 진리가 무겁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진리는 하나님 그 자신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임과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무겁지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조금씩 조금씩 담아갈 때 생명이기도 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게 생명력의 가치입니다. 이 진리가 이 삶의 방식이 비록 무겁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져 갈 때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 그 자체이기도 한 그 말씀이 우리 내면 안에 움직이면서 말씀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말씀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 생명의 원동력이 바로 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같은 이 가치들을 담아갈 때 우리 안에 담겨진 이 가치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원칙이에요. 영생의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팔복을 대하면서 여덟 가지의 가치를 대하면서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숨겨진 그 가치를,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기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담긴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익숙한 산상수훈을 하나 대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담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산상수훈이 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진리는, 생명력 있는 진리는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들의 내면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그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의 바깥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영적인 원칙을 우리가 모르면 이 산상수훈을 우리는 잘못 실천하고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원칙을 모른다면 마치 모차르트 곡 안에 모차르트가 표현하고 싶은 그 의도는 모른 채 악보대로 박자대로 치기만 하는 것이 내가 모차르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하도록 의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영혼이 담겨진 실천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가치가 이 가난한 마음인데요. 이것도 우리의 내면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헬라어의 이 가난한 마음은 파산입니다. 뱅크럽을 나타내는 의미가 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뱅크럽을 경험하면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잖아요.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이 이 뱅크럽 됐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주님이 없이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 상태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주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액세서리로 취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면의 상태예요. 우리가 가끔 가방에 액세서리 붙이고 다닙니다. 옷에 붙이고 다닙니다. 우리 전화기에도 열쇠에도 액세서리를 붙이고 다니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액세서리가 아무리 예뻐도 우리에게는 전화기가 더 중요하지 액세서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이 내면의 상태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파산을 경험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는 상태가 될 때 아마 그 마음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파산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붙잡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친한 친구도 다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웃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우리의 내면과 연관된 이 가난한 마음의 가치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빠진 재산, 예수가 빠진 건강, 예수가 빠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궁극적인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먼저 내가 주님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 내면의 가치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팔복에서 내면에 관련된 말씀이 세 번째 나오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마 온유도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서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온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내면의 가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갑질이 막 시작이 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갑질하면 내 마음은 편안하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인가라는 것이 머리에 딱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때 갑질을 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딱 멈추는 마음의 상태. 그게 여러분 온유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폭발할 타이밍이에요.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성질을 그냥 다 끄집어내서 폭발해도 괜찮은 상황인데 내가 이것을 다 터뜨리면 나는 편할지 몰라도 이 관계가 다 깨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처절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면 여기서 내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온유함의 상태입니다. 나에게 지금 돈이 많이 있어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를 위해 정말 지금 많은 것을 쓸 수도 있는 나의 재정 상태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내 욕망 때문에 나에게 몇만 불씩 쓰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을 쓰는 방식일까라는 것이 머리에 딱 들어왔을 때 멈출 줄 아는 상태, 이것이 온유함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우리의 내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여덟 가지 가치 중에 우리의 내면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 개혁 개정에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대로 율법을 생활 규칙으로 만든 것을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 되고 이렇게 규칙으로 만든 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배우는 방식이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걸 확 뒤집어내시는 거예요. 뒤집어내시고는 그런 악보를 그대로 치고 박자대로만 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면, 다시 이야기하면 오히려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내면을 아름답게 먼저 가꾸어 가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가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이것은 시간이 가다 보면 내가 지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은 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내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내면을 결단코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을 돕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을 가꾸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채로. 오늘 주님은 이 세 번째 내면에 관련된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렇게 내면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내면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맞는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잘 돕고 싶으면, 진짜 힘든 사람을 잘 돕고 싶으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기준에 오름을 세워가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가난한 마음이 먼저 자리 잡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이 온유한 마음이 자리 잡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이 깨끗한 마음이 자리 잡도록,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에 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바깥으로 나아가는 가치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애통하는 마음은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공동체 안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공감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액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자비라는 것은 공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액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실제적인 행동이 담겨진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자비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고요. 옳은 것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나의 마음 안에 주님의 가치가 담겨지고 이것이 이웃을 향해 나아갈 때 실제로 우리는 칭찬을 듣는 것보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라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우리가 더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의 내면과 나의 바깥을 이 가치로 만들어져 갈 때 오늘 주님은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행복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야 라는 격려의 마음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오늘 여덟 가지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 세번역에도 보니까 앉으시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앉으시니라는 표현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시대에도 두 가지 방식의 가르치는 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서서 가르치는 방식, 하나는 앉아서 가르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딘가에서 랍비들이 서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랍니다. 비공식적인 것. 그렇게 권위를 담아서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랍비들이 서서 가르쳤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싶은 것은 랍비들이 앉아서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앉아서 가르치는 그 행동에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의 중심과 무게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시대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실 때 먼저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서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주인으로서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를 아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주님이 앉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봤다라면 아마 자세를 고쳐 잡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 독립장로교회에 오셔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아마 주님은 어딘가에 앉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앉으셔서 가르쳤던 이 내용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한번 이 기준과 가치와 다른 건 몰라도 이 삶의 방식에 관해서는 결탄코 타협하거나 기준을 내리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